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를 종종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당하는 구세주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800년 전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가운데 14절 이 부분만 개역 한글판으로 읽겠습니다.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두 번역본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어렴풋하게나마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구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대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 좀 뜻이 더 분명해지는 듯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 모습이 많이 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얼굴이 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특히 등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머리에 가시멜리관을 씌우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 얼굴이 상한 것은 그 구타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상하다라고 번역한 성경 원래의 단어는 미쉬하트입니다. 그것은 결함 혹은 모습이 안 좋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구절을 공동 번역 개역판으로 보겠습니다.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어 번역본 ESV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 14절 일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Beyond human semblance. 이것은 얼마나 상했든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his form beyond that of the children of mankind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얼굴에 침만 뱉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놀랐습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 여기까지 가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수 없을 만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내시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더욱 자라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흠 없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를 맡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로마 경비대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에서 기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기도를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언제나 그리왔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죽는 것도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기쁜 소식에 선포된 믿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용기가 그들은 멸망하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도 감옥에서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입니다.
이만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민수기 제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미디안 사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시오.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에 대한 주님의 원수를 갚아야 하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각 지파마다 어느 지파도 의외 없이 1,000명씩을 전쟁에 내보내야 하오. 그래야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이 전쟁에 나가려고 무장을 하고 나섰는데 그 수는 12,000명이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혀온 이들을 전쟁에 내보내면서 제사장 엘르아살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우 기구들과 신호용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는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들은 군인들만 죽였을 뿐 아니라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다. 예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 등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고 부오르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여인들과 그 아이들을 사로잡고 짐승과 가축대와 재산을 모두 약탈한 다음에 그들이 살던 성읍과 촌락들은 다 불질렀고 사람과 짐승은 다 노략질하여 모두 전리품으로 삼았다. 그들은 포로와 노략질한 전리품을 이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있는 여리고 근처 요단 강가 모압 평양의 진으로 왔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대표들이 모두 그들을 맞으러 진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모세는 전선에서 막 돌아오는 군 지휘관인 참부장들과 백부장들을 보고 화를 내었다. 모세가 그들을 꾸짖었다. 어쩌자고 여자들을 모두 살려두었어.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울에서 그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게 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시오. 남자와 동침하여 산내를 안 일이 있는 여자도 다 죽이시오. 여자들 가운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산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으로 살려두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진 밖에서 이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오. 사흘째 되는 날과 이랫째 되는 날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과 시체에 닿은 사람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이 사로잡은 포도들도 모두 부정탄 것을 벗는 애식을 올려야 하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옷가지들, 모든 가죽제품들, 염소똘로 짠 모든 것들, 나무로 만든 모든 것들도 부정탄 것을 벗겨야 하오. 제사장 엘라아살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군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의 율례이요. 오직 금, 은, 구리, 쇠, 주석, 납 등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불에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하게 되지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도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러나 불에 타는 물건은 모두 물에 담갔다가 꺼내기만 해도 되고, 당신들이 입고 있는 옷은 이레째 되는 날에 빨아서 깨끗하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야 당신들은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엘라아살과 회중의 집안 우두머리들과 함께 전리품의 수와 포로로 잡은 사람과 짐승의 머리수를 세어라. 너는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전쟁에 나갔다 온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모든 회중에게 주어라.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나 주에게 바칠 세금 몫을 떼어내어라. 사람이든 소든 나귀든 양떼든 그 500분의 1을 그들에게 나누어준 절반에서 떼어내어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진 절반에서는 사람이든지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 어떤 가축이든지 50분의 1을 떼어내어 주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인들이 제각기 약탈하여 자기 것으로 삼은 약탈물 말고도 그들이 빼앗아 온 전리품은 양이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나귀가 6만 1천 마리였으며 처녀는 모두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들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사내를 안 일이 없는 처녀들이었다. 이 가운데서 절반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양은 33만 7천 5백 마리가 그들의 몫이 되었다. 그 양 가운데서 675마리는 주님께 드리는 세금으로 바쳤다. 소는 3만 6천 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72마리이다. 나귀는 3만 500마리이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드린 세금은 61마리이다. 사람은 1만 6천 명이고 그 가운데서 32명을 주님께 세금으로 드렸다. 모세는 주님께 제물로 드린 세금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서 떼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준 목, 곧 회중들이 얻은 절반은 다음과 같다.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나귀는 3만 5백 마리이고 사람이 1만 6천 명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 사람과 짐승을 50분의 1씩 떼어 주님의 성막을 보살피는 레위 사람에게 주었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군 지휘관들, 곧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와서 보고하였다. 소관들이 이끄는 부하들을 세어보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한 사람도 실종되지 않았기에 주님께 애물을 가져왔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를 벗고자 하여 금으로 만든 것들, 곧 발목걸이, 팔찌, 인장, 가락지, 귀고리, 목걸이를 우리가 저마다 얻은 대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은 그들에게서 금으로 만든 온갖 세공품을 다 받았다.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주님께 애물로 드린 금은 모두 16,750세겔이나 되었다. 군인들은 저마다 사사로이 약탈한 전리품들도 가지고 있었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아살은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받아서 회막으로 가져가서 주님 앞에 놓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기념물로 삼았다.
감히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하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경은 평안과 화평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내용은 전쟁과 경주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숱한 이야기는 바로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열두 아들들과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정착의 노정이 모두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아담의 후손들 속에서 가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투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투쟁으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언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삶이라는 투쟁과 직면하게 되고 자연과 질병과 죽음과 공부와 일과 자신과 끊임없는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왕에 싸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보다 가치 있는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2절 말씀 상반절 중심으로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싸움을 봅니다. 이 땅의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기업들의 정보 싸움, 바둑판에 훈수 두다가 싸움이 붙는가 하면 동물의 세계에서 썩은 찌꺼기 고기를 두고 하이에나와 독수리들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존 경쟁에서 어쩔 수 없는 투쟁이지만 이것만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면 동물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전투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호칭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3절 하반절 14절의 명령은 주는 것으로 봐서 우리 모든 기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에게 피해야 할 투쟁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11절 중간인데 무엇을 피하라는 말입니까? 9절에서 10절에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 말씀 바로 앞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신 바 있는데 이러한 싸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 상처를 입게 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정글 속의 싸움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바로 앞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는 격려를 준 다음에 이러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추한 동물들의 싸움에서 건지시려고 친히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격려한 바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믿음과 인내를 좇는 싸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인생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2절 말씀 중심으로 무엇을 위해 싸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다. 영생을 위한 싸움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이고 선한 싸움입니다. 더러운 방법을 가지고 영생을 위한 싸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님의 육신의 혈육이었던 유다가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무력과 권력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약속과 진리를 위해 싸우신 주님 앞에서 싸워야 합니다.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재림의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라는 기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였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빌립보서 1장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졸렬하고 추한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싸움을 명령받고 있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오늘 11절이죠. 네 번째로는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대로 선한 싸움의 상급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을 우리는 뵐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서는. 그러나 선한 싸움에 이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뵙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하나님 위에 가는 권력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영광을 입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독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은 고요가 아니요 전쟁과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전쟁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주저앉거나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누구 편에 싸우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은 결코 수치스럽거나 중단해야 할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더 많은 죄의 포로들을 믿음의 도에 이끌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무력이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의로운 희생의 피 흘리심으로 승리하신 주님 앞에서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임하실 때까지 선한 싸움, 의로운 싸움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약속의 때가 이르면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은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를 자신의 의로우신 오른편에 앉히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왕위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고 만국의 천국 백성들이 구름같이 둘러싸고 이겨라 이겨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도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싸움을 마치고 우리의 싸움을 관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전투를 지휘하시는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은과 금으로 우리를 구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빵 다섯 개로 수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분이며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신인 예수님은 은과 금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온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주 예수님은 은과 금이 아니라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가시밀관에 등을 채찍질해 손과 발을 못에 옆구리를 창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던질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을 겪어야 함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모욕을 피하기 위해 열두 군단의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야말로 모든 것을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상 수없이 많은 인류가 저지른 수천 년의 죄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은과 금은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도 우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사를 드릴 때 그는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역사상 이 세상에서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온 인류의 죄를 그가 담당할 때 하나님까지도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장차 우리도 무덤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네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모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